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어제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과 함께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해 미국 동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긴급 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9일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6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핵탄두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0kg 밑으로 소형화와 경량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장관은 미국 측에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확장 억제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워싱턴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많은 군사적인 방안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 사법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4명에 대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란 검찰은 어제 미국인 학생 왕시웨 씨 등 4명의 항소가 기각되고 징역 10년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인 왕 씨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학생으로 간첩 행위로 체포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왕 씨의 가족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측은 이란 정부의 기소 내용을 부인하면서 왕 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왕 씨와 함께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란 미국 이중 국적자인 시아마크 나마지 씨와 그의 아버지 바케르 나마지 씨 그리고 미국 영주권자인 니자르 자카 씨도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야당 지도자인 캠소카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를 어제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소카 대표가 외국 정부와 공모해 캄보디아에 해를 끼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카 대표의 딸은 인터넷 트위터에 경찰 수백 명이 영장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버지와 경호원들을 연행했다며 이들의 소재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캄보디아 방송국과 소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인터뷰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소카 대표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베스터 터너 미국 휴스턴 시장은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평상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시장은 어제 미 CBS 방송에 출연해 휴스턴시에서 대형 행사를 개최하거나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등 평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는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로 최근 심각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휴스턴 지역에서는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4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 2일 휴스턴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사용할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즉 4일 오전에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사용할 많은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보회의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 뒤 미국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많은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We have many military options and the president wanted to be briefed on each one of them.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날 소규모 국가 안보 회의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각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ade clear that we have the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from any attack.
이어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며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 혹은 우리의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한 군사적 대응,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ing Jong-un should take heed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unified voice. All members unanimously agreed on the threat North Korea poses.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모두가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결의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함께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와의 무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선택 방안과 더불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미국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의 경제적 단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포괄적인 제재안을 성안해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과 무역을 하거나 사업 거래를 하는 어느 누구도 미국과 무역 또는 사업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고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 정상적인 교육을 하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은행, 개인 등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워싱턴의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뒤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에 군 장성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짐 매티스 국방장관, 다른 군 지휘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응해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매우 적대적이고 미국에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대한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불량 국가이며 중국의 큰 위협이고 창피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돕고자 하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말했듯 한국은 북한과의 유화적 대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면서 그들은 단지 한 가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늘, 즉 4일 오전에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북 추가 제재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또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대북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찬성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 결의에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의 석유 제품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3일 밤 11시쯤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이 약 10분간의 전화통화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규탄하고 두 나라 사이의 철통 같은 상호 방위 공약을 확인하며 계속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외교와 재래식 능력, 핵 능력 등을 전방위로 사용해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뒤 기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에 전례 없는 강력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정상이 문제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유엔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무렵에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약 20분간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이 정책을 바꿔 국제사회와 협력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협력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3일 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공유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한국 공동의 강력한 억지력 강화 조치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 완성 의도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와 정책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미한 동맹을 기초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국제사회를 이런 방향으로 견인해 나가는 데 있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새로운 제재 조치 추가는 물론 기존 제재 이행 조치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과 강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주요국들과의 협의 결과와 향후 예정된 주요 외교 일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엔 대표부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추가적인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고 아울러 유엔 총회 등 향후 예정된 다양한 다자와 양자 논의를 통해 양국의 입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고위 관리를 불러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제일 먼저 외교부 성명 형식으로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고 이미 북한 대사관 책임자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이번 핵실험을 통보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경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지키고 국제사회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유감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에 어떤 반응과 행동을 보일지는 안보리 이사국의 토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유감 문제 해결이라는 입장에 따라 책임을 갖고 건설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은 정치 외교적 협상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늘 중국 샤먼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동시에 이 핵무근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 외교적인 것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더 강하고 현명한 자가 자제력을 보여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경솔한 행동도 정치 군사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려고 애쓰고 있으며 이는 우려스러운 증상이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태 전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무게가 비핵화에서 핵 억제 전략으로 급속히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과 살아가거나 군사 옵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려 했다며 폭발력이 50에서 75킬로톤인 것을 볼 때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was
김정은이 이미 2015년 12월 수소폭탄 발언을 했음에도 다음에 4차와 5차 핵실험에서 충분한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한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기술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이번 실험이 기술적 진전 목적 외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움직여 미국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도록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러나 북한으로선 자칫 중국의 거센 제재 압박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단기간 동안 더 큰 손해를 보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사전에 이런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핵 보유국 야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풀이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심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 도발 시점을 주목하면서 미한 연합군 사훈련과 미국의 강경 대북 발언에 굴하지 않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과 운반 수단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의 비핵화 목표가 내부적으로는 핵 억제, 즉 동결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미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며 제재와 압박이 통하지 않고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아가거나 위험이 큰 군사적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공격에 따르는 위험이 너무 큰 것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압박과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도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리기 위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계속 구사하겠지만 결국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North Korea has no incentive to stop testing.
영내 안보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없는 한 김정은은 몇 년 안에 핵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을 맞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핵 프로그램 제거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갖겠지만 북한이 그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비핵화 가능성은 이제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일본, 한국 등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들 나라들의 핵무장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명하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북핵 억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비핵화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로 양립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기존의 대북 접근법을 갑작스럽게 전환하는 대신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 군사 조치를 포함한 다면적이고 비대칭적 대응에 무게를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핵실험 직후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 전에 북한의 목표와 미국, 한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요구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 등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만큼 먼저 의미 있는 예비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무력 공격에 나서는 것은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대신 북한 미사일 요격을 예고하고 북한에 대한 정찰 비행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any military attacks against North Korea would be too escalatory, likely leading to major war.
여기에 더욱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집중적인 정보 유입 캠페인을 전개해 불만을 가진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 대학 전략 안보 연구소 부소장은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미한 동맹을 분열시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맞아떨어진다며 북한과 수사를 주고받는 대신 비대칭적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방송을 하루 24시간으로 늘리는 등 대규모 정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혹은 투표 자격을 박탈하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노동자 송출을 근절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 오늘은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처한 가운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차원이 다른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오늘 4일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근본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이 절감하는 실질적인 조치, 이것이 혹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석유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내용이 합의되면 한국은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양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전화통화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한국의 강경화 외무장관도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4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한국과 중국 양국은 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한 상황을 평가하고 또 향후 대응 방안 위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6차 실험을 감행하자 국회에 나와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요. 송영무 국장관은 북한이 상당 수준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송 장관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500kg 이상의 소형화, 경량화 능력을 갖췄다고 봐도 되느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물었는데요. 그러자 송 장관은 저희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개발한 소형 핵탄두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요?
네, 이것은 한국 국방부가 서면으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북한이 대미 핵투발 수단 확보 과시 차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하죠?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 항공모함 강습단 또 전략폭격기 투입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 단독으로는 최공군 그 첨단 전투기죠. 공군의 F-15K 전투기에 장착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에 사격 훈련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성주에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곧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하죠?
네, 한국 국방부가 4일 밝힌 내용인데요.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기지에 곧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데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도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 국회 보고를 했군요.
네,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했는데요. 우선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 국정원은 북한이 풍계리에 3, 4번 갱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으로 갱도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만탑산인데요. 북한은 이곳에 모두 6개의 지하갱도를 파놓고 핵실험을 했는데요. 1차 핵실험은 1번 갱도에서 하고 그 뒤에 폐쇄됐는데요. 이번 핵실험은 2번 갱도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번 국회 보고에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2번 갱도의 함모를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연 이번 핵실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위력에 대해서는 지진 규모는 5.7이며 위력은 50킬로톤으로 6차례 핵실험 중 최대 규모였다며 EMP탄인지 또는 수소탄인지 여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EMP탄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EMP탄은 그 핵폭탄이 터질 경우 방사능과 함께 강력한 그 전자기파가 방출되는데요. 이럴 경우 주변의 모든 전기 전자장치가 마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이번 실시한 것이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한국 국정원은 북한은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수소탄도 있고 또 원자탄도 있고 또 이 밖에도 그 증폭 핵분열탄도 있다며 이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미국 당국과 함께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요.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정원도 전망을 했다죠.
네, 국정원은 북한이 언제 이번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즉 SLBM인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하거나 화성 12형 또는 화성 14형 등을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이나 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긴장 정세를 조성하고 체제 결속을 도발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국정원은 북한이 핵실험 강행 의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소용없다는 것을 과시한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 전환의 긴박성을 유지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끝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국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죠. 핵실험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흔히 그 주가와 환율은 경제의 체온계라고 할 정도로 경제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4일 주식과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날 한국 증시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8점 0.04포인트, 그러니까 1.19% 하락한 2,329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33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2원 뛴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핵실험에 따른 금융시장의 영향을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울 오늘은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6차 핵실험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평양에 주재하는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현지 시간으로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번 핵실험을 적대국인 미국에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준 결과로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핵실험 직후인 4일 오전 평양은 여전히 조용하고 보통 때와 다름없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핵실험 당시 어떠한 진동도 느끼지 못했다며 핵실험은 현지 시간으로 정오쯤 발생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공관은 별다른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침을 어길 경우 여권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1일 온라인상에 게재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여행을 위한 여권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1일부터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에 여행을 가고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 승인을 받아 한 차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 승인 여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별 승인 없이 북한을 여행할 경우 여권이 무효되고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전문 기자 또는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됐습니다. 또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혹은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방문을 위한 특별 여권을 신청하는 절차도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우선 특별 여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서를 미 국무부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신의 이름과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앞뒷면, 연락처, 북한 여행이 어떻게 국익에 부합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승인 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요청이 거부될 경우 추가 검토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국무부로부터 승인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차례 방북할 수 있는 특별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자료는 신청서 접수에서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방문 특별 승인 절차가 내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 여행 중 종종 억류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억류 중 의식불명 상태에서 귀국한 뒤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앞서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도 한반도 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 발사로 일본을 위협하는 한편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화성 12형 발사가 몰고 온 군사적, 정치적 파장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 5시 57분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의 관문인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2,700km를 날아가 6시 12분 북태평양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발사 다음 날인 30일 북한은 이 미사일이 화성 1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화성 12형 로켓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대미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북한의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은 괌 주변을 화성 12형 미사일 네 발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번에 방향을 살짝 바꿔서 발사했다는 겁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12호를 썼다는 점, 그다음에 괌에 근접하는 확실한 사거리 충분히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낙겸의 말이 허언이 아니고 실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풍긴 거죠.
화성 12형은 북한이 개발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최초로 화성 12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대 정점 고도 2111.5km까지 상승 비행하여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화성 12형을 거의 90도 각도로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가 4,500에서 5,000km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 12형은 2,700km가량 비행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처음부터 연료량을 줄여 사거리를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이 이번 화성 12형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던 맥도웰 박사는 이번 발사는 대기권 재진입보다는 미사일 운용에 초점을 맞췄으며 북한 당국도 관측시설이 없어 재진입 성공 여부를 모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ed to do a full range test of their missile.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이번 화성 12형 발사는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듯한 미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같은 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미국이 기대해온 대화 신호의 출발점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미사일 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15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정권이 이웃나라와 유엔의 모든 회원국 그리고 용인할 수 있는 국제적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지도자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여기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대북 응징 노력을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태백 필승 사격장에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29일 오후 미 동부 뉴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열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us.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Russia, Europeans.
헤일리 대사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남미 나라들이 하나가 돼 북한의 충격적 행위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한 채 안보리 합의에 근거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의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bad idea. I think that the previous envoy Robert King did an excellent job in raising human rights.
전임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 같은 경우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방침을 바꿔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권 문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인사를 특사로 임명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국무부의 이번 조치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해한다며 하지만 결코 긍정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꼭 필요한 직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북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단체 대표들도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직책이 확실히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일도 일이지만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특사가 없을 경우 민간단체들이 조사와 자료 수집, 변호 활동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전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 인권 운동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인권 문제에 대한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무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키게 되면 북한 인권 운동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오는 5일 개원하는 미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ongress has always wanted that to be a strong and forceful position to promote North Korea human rights. Republicans and
의회는 항상 북한 인권 특사가 북한 인권을 촉진하는 강력하고 실행력 있는 직책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의회 내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대사급 북한 인권 특사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의회가 국무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회가 2017년 미국 인권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2022년까지 연장되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대북 인권 특사 직책이 다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버트슨 부국장도 의회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북한 인권 특사직을 겸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겸직을 통해 북한의 인권과 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진하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언론사 기자와 사주를 극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을 다룬 책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통해 공화국의 존엄을 중상모독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퍼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책을 소개한 한국 언론사의 기자와 사주를 거론하며 이들을 극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는 중앙재판소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1일 보도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의 서평과 저자 인터뷰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니얼 튜더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 기자와 제임스 피어슨 영국 로이터통신 서울 주재 특파원이 쓴 이 책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널리 확산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다뤘습니다. 중앙재판소 대변인 성명은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 외국 날조한 괴변들로 꾸며져 있다며 남한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 책을 소개하고 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책 표지에 북한 국기에 들어가는 별 대신 달러 모양이 들어갔고 책 제목도 조선자본주의공화국으로 달았다며 이는 특대형 반국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북한 형법에 따라 해당 신문사 기자와 사주 각각 두 명에게 극형을 선고하며 형은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집행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언론 매체를 위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 조선기자동맹은 올해 6월 한국 언론들의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조선소년단 행사가 체제 유지형 전시성 행사라고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5월에는 랜섬웨어 보도를 두고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한국 언론들을 역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큰 피해를 준 랜섬웨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분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난 2012년에도 북한은 역시 조선소년단 보도를 두고 몇몇 한국 언론에 이른바 최후 통첩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대규모로 치러진 조선소년단 창립 66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조선일보 등 몇몇 한국 언론은 이를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최후 통첩을 공개하고 이들 언론 매체를 응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특히 인민군 총참모부는 언론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좌표를 공개하며 이들 매체를 직접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지난 1997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조선일보 사설에 반발해 조선일보 사옥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고 같은 해 한국방송 KBS가 북한 고위 관리들의 부패 등 북한의 어두운 실상을 그린 연속극 진달래 필 때까지를 방영하자 해당 연속극의 방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진달래 필 때까지가 너저란 반북 모략극이라며 연속극을 방영하는 KBS ETV를 폭파하고 작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이 북한 수산 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양식업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영향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수산물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발표한 북한 해안지역 내 수산자원 활용 개선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사업을 위해 3,400만 달러 상당의 투자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양식 산업의 기술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개선해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제공하고 수출용 수산물 생산도 늘려 해안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식량농업기구는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들이 북한 수산물 양식업 실태를 조사하고 한국 해양수산부 당국자들과 두 차례 만나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연계해 북한 양식업 육성 사업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금 15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했으며 식량농업기구는 기술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수산물 양식업 실태를 조사하고 양식 종묘를 개발하며 양식업 인력 육성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식량농업기구의 로하나 수바싱아 해양수산부 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북한 측과 협의를 거쳐 북한의 양식업 실태 등을 조사할 전문가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북한 수산 양식 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한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승인되면 식량농업기구가 지난 2004년 채택한 식량 권리 지침의 목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